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입니다. 그가 이 기도문을 지었을 때 있었던 곳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아둘람의 동굴인지 아니면 사무엘상 24장 1절로 3절에 있는 엔게디의 동굴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때는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을 거듭했던 시기로서 본문에 잘 나와 있는 아주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만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지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이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큰 괴로움으로 가득 차서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원통함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며 나의 고난을 그분 앞에 보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을 잘 믿었던 다윗의 삶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말씀처럼 동굴에서 기도를 드릴 정도로 도망자 신세가 되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시편의 표제에 나타난 동굴이라는 곳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밑바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그가 당한 원통함과 고난을 누구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보여드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인 다윗은 지금 오늘 본 말씀의 제목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했듯이 주님만의 그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셨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금 4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그 어디를 보아도 자신을 돌볼 자가 없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피난처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처량한 시세 가운데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서 아래로 밀어떨어지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 날개가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바로 날개가 있다면 하늘 위로 우리가 비상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없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다윗의 삶에는 비록 환경적으로는 동굴에 있었지만 그의 삶은 영적으로 이제 희망의 시작이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굴에 있을 때 지은 두 편의 시편이 하나 있는데요. 한편은 142편 말씀이고 또 한편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시편 57편에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 57편에서도 다윗은 재난을 당할 때 주의 날개 그늘에 그의 피난처를 둠으로써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쩜 전에 찬양을 통해서도 불렀죠. 우리 시편 57편 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시편 57편 1절의 표제의 말씀에 있으면 보면 거기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요?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해서 지금 이두 편의 시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5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어디에 피난처를 둔다고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피난처를 두리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그의 고난을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냈음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렇게 용감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던 아주아주 용감했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비록 골리앗은 속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주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 다윗의 손에는 칼과 창과 방패가 없고 무엇이 있었죠, 여러분?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와 무림매를 가지고 그 무시무시했던 골리앗을 이겼던 아주 위대한 군인이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그 다윗의 삶도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순탄했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네, 매우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동굴에까지 내려가서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큰 칭송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칭송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신세가 되는 큰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북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왕을 맞이하더라.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사울이 누굴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주목했죠?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밖에 안 되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그런 노래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에 지금 크나큰 시기심이 찾아왔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존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의 그 시기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이제 다윗이 원통함을 겪었다라고 오늘 시편 142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동굴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자신을 알려하는 자가 없고 그의 눈에는 피난처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아까 110편 140편 6절 말씀에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심히 비천한 자가 되었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매우 비천한 자 같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동굴로 피신해서도 이제 기도로 들고 나가 자신의 고난당함을 주님께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언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 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욱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반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목하기보다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는 등 많은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종종 가르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어떤 귀한 형제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다닌 적이 있었던 어떤 지역교회에서 어떤 귀한 형제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서야 말씀을 추구하는 참된 신약교회를 찾았다고 기뻐하며 귀한 간증을 어떤 그 독립침례교회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큰 교회를 다녔다고 하시는데요. 그분께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형제님은 정말로 너무나 그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자주 그분 교회 목사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의 간증을 듣게 해서 이렇게 믿어야만 물질과 명예의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 방언에 자기도 이제 세상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모든 교회 일에 충성봉사를 다하면서 섬겨왔다고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이 형제님의 부친께서 이제 사업이 망해서 이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이 가정 모두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이제 물질적으로 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이제 바라보기 시작되었다고 그 형제님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면 오히려 그 형제님은 성경 말씀에 진짜 그러한 말씀이 있는가 구절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말씀의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라고 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만 들으면 날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가 성경 말씀을 이제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오히려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에 관한 부정적인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민 끝에 성경 말씀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정동수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제 분별이 생겨서 한 독립침례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와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지금은 아주 영적인 축복 가운데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형제님의 경제적인 사정이 지금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형제님께서 바른 말씀을 통해 말씀에서 크나큰 위로를 얻으시고 지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이 간증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저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무엇을 주셨다고요?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신약성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주신 고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고난당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 적으시네요. 이 말씀은 참으로 아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즐겼던 그런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즐기던 세상적인 기쁨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씻어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살 때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난 뒤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고난도 한번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요. 여기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권면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의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들의 삶이 어땠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란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 걸어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기서는 육체 안에서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세상의 정욕에 따라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방인의 삶은 구원받기 전, 즉 우리의 삶이 지나간 때로 뭐라고요? 우리에게 조카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에게 조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회개할 자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일부 사람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하나님께 회개 보고할 자임을 저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육으로는 세상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문제는 이렇게 살려고만 하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기쁨도 많이 있지만 또한 고난도 만만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쾌락을 거절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면 세상 친구로부터 끊어짐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음주를 끊게 되면 세상 친구들이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제사 때 절을 안 하면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상이 주는 물질과 복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 나아가서 바른 성경 말씀과 신약교회를 추구하게 되면 심지어 믿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로부터도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저기 사도바울께서 놀라운 지금 고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약하게 될 때 오히려 강하게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자니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명예와 부와 성공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받습니까? 영광도 받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극복을 다윗처럼 사도바울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 여러분에게 크나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이 고난들은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주님의 징계들과 오해에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락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심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찾지 마시고 제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시는 그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정욕들과 그런 물질적인 복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2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목신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정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신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마치 다윗과 바울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올 때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을 거절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9절, 9편 9절 말씀 가보세요. 시편 9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 네, 시편 9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학대받고 고난받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으십니까? 또한 시편 114편 6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시편 14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너희가 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에는 누구에게 피난처가 되시죠? 지금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언제 도움이 되신다고요? 즉시 만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다윗처럼 들고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크나큰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나의 피난처가 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형제자매님 되기를 원합니다. 딱한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거절하면서 오는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제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셔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나의 피난처이심을 늘 매일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